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방금 읽으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6장 8절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서 6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가 어떤 건가요? 어떤 역할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역할이죠.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직책을 받는 것이 안수받는 그러한 직책이 세 개가 있는데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잘 만나고 잘 찾고 소통하고 하면은 이 세 직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마치 직접 민주주의 하듯이, 그죠? 따로 무슨 왕이 있고 뭐 선지자가 있어서 들어가지고 알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만 보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임명될 때를 보시면요. 이사야든 누구든 보면은 그때가 사실은 나라의 위기일 때예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처음에 1절 말씀에 우시아 왕 죽던 해라고 나와 있는데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마치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때 그 최대의 영토를 누렸듯이 유다 왕국이 다시 솔로몬 때처럼 군사와 경제 면에서 태평 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왕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정말 전체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도 하겠다고 본인이 자꾸 나서갖고 거기 성전의 성소에 함부로 난입해서 사실 성소에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예. 함부로 난입했고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때 그 당시 제사장이 와서 건장한 혹시 무슨 일 날까봐 건장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말립니다.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역대하 26장 16절하고 1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제 막 말렸거든요. 80명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이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순간 지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진짜 왕인 줄 알고 거기서 막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인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마에 나병이 확 생기게 순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떵떵거리는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러한 대단한 왕에서 그냥 문둥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이가 되면은 격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왕이고 누구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갑자기 통치하던 왕에서 별궁에 격리된 그런 왕으로 문둥이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거기 별궁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그의 아들 요담 왕자가 아버지 대신해서 나라 일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이 아수르가 대단했지만 이때 더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막 아수르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이제 겨우 그나마 지금 이 우시아 왕이 잘 해가지고 그러한 강대국들을 잘 방어하고 영토를 넓히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왕이 문둥이가 돼버리고 그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나라가 갑자기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문울병이 이제 끝까지 가서 죽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했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인 이사야가 또한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오는데 이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성전에 간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사야를 환상 중에 그의 마음을 의식을 데리고 성전에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그 사람의 간구함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하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인격적인 개인적인 소통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이사야가 지금 환상 중인지 실제로 몸이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죠? 뭐 교회 와 있든지, 무슨 어디 이스라엘에 무슨 성전에 가 있든지,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희한테 오시고, 임재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죠?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그럴 저희가 사실은 진짜 그런 영적인 리얼리티에서 성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기도가 참 중요해요. 특히 저희 한국 사람들 기도를 참 잘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너무나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은 주문형 기도가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참 영성이 좋은 사람인데 보면은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경청형, 그 다음에 청종형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구했으면 응답이 올 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거기 1절 말씀 마저 보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옷자락이 성전에 막 가득합니다. 2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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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스랍이란 천사가 세 번 거룩하다 그러는데 세 번만 했겠어요? 저 세 번은 뭐냐면 무한히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랍은요 여러 천사의 한 부류인데 그 스랍이란 말은 사랍이라는 동사에서 봤어요. 사랍. 뜻이 뭐냐면 burn, 불태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불타올라가지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애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스랍이라는 그런 천사들을 한 부류인 거죠. 이같이 4절 말씀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얼마나 찬양을 우렁차게 하는지 성전에 이 워더 보면 성전의 문에 성문에 성전 문에 기둥이 막 뽑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소리가 그러는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 여기 4절 끝에 있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마치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확 차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하나님 임재하심에 모든 백성이 경외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때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망하다, 망하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다마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써놓은 그 표현한 그 형태를 보면은 수동형이고 완료형이에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강제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반항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어 이제. 돌이킬 수도 없어 이건. 난 망함 당하게 됐는데 완료형으로서 난 돌이킬 수 없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허구많은 죄 중에서 굳이 입술의 죄를 지금 언급한 걸까요? 지금 이사야는 지금 갑자기 그죠? 예. 성전에 내가 온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막 곰곰이 내 죄가 뭘까 생각해보고 그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창조 기간에 갑자기 죽음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가 지금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 거죠. 그럴 때 보통 뭐가 나와요? 쿡 찌르면 갑자기 생각하던 게 팍 나오잖아요. 평소에 이사야가 생각하던 것이 갑자기 죽게 된 순간에 나오는 진심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입술의 죄냐고요, 그죠?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사실은 보면 가만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물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관계죄입니다. 관계죄예요. 관계는 뭘로 만들어져요? 대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메이크하기도 하고 브레이크하기도 하죠. 만들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말의 죄가 관계죄니까 죄 중에 가장 많고 사실은 입술의 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입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머리가 생각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입술은. 입술은 그냥 출력기관이지 얘가 무슨 뭐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입술의 죄는 모든 생각의 죄를 다 총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생각의 죄는 뭐예요? 사실은 모든 죄를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이 한 가지 성전에 오게 된 이사야로서는 성전에 왔을 때 지금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까 제가 우시아 왕 얘기했죠. 제가 설명했을 때 기억하세요? 우시아 왕이 왜 문둥이 됐는지? 왜 문둥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제사 추진하겠다고 갑자기 성서에 막 난입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고 자기 향으로 붙잡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가 지금 죄를 지면서 화를 낼 때 하고 절졌을까요? 아마도 무슨 얘기를 했겠죠. 말로 격한 말을 했겠죠. 그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그런데 분명히 입술로 자기의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그 분노를 말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스스로 확증했겠죠. 그죠? 말로. 사실 구체적으로 무슨 말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생각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게 나온 것 뿐이지. 지금 한 나라의 리더이자 공인인 왕의 죄는 자신만의 개인 죄가 아니에요. 온 백성의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지금 근심하고 있는 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왜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뱀에는 화이고 망하게 되는 걸까요? 출애굽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19장에서 제가 12절하고 13절 좀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왜? 100% 거룩하지 않으면 0.00001%라도 내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다 죽는 것이 이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마치 어떤 중력의 법칙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그 우주 안에 깃들어졌을 때 이게 인스톨 된 것처럼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함께 인스톨 깃들어진 그러한 영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뭐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뭐 불만이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중력이 마치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죄인 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출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잘 훈련받은 이사야는 지금 그냥 폼으로 그냥 화로다. 마치 네로가 불탄을 넘어 보면서 눈물단지 이렇게 뭐 아, 슬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사야는 지금 갑자기 창조지간에 죽음을 갑자기 직면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막 떨면서 지금 나 지금 죽겠구나. 죽음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 많은 스랍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부적과학을 가지고 그 향로, 제단의 향로에서 핀 숯, 다 꺼진 숯이 아니고 막 활활 타는 산을 집어가지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나한테 날아와서 그 숯을 내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왜 지금 허그만한 죄 중에 지금 이사의 입술에 와서 굳이 그렇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많이 주제신데 내 죄를 다 그냥 총체적으로 내가 사하노라 그렇게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굳이 그랬을까? 첫 번째는 물론 모든 죄를 다 대피하는 입술의 죄를 불로 태워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스랍의 뜻이 뭐라고요? 불타는 존재. 그 사랍이라는 burn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랍적인 불태우는 존재가 와서 불을 갖고 와서 지지는 것도 보면 참 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 중요한 게 있냐면은 지금 이사야의 마음에는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시아 왕이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탑 리더가 성소에 갑자기 난입해서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분노하면서 팍 말했을 때 그 입술의 죄 그게 얼마나 나라 전체에 지금 트라우마로 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사야의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지금 치유하신 겁니다. 왜 우시아 왕의 죄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죄는 우시아가 줬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고 계세요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시아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사야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시아 왕의 죄를 왜 이사야가 짊어졌냐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이미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한 공동체의 지체가 죄를 지으면은 같은 몸의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에 의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내 발이 지금 내 오른쪽 발이 지금 당뇨로 썩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죠? 온몸에 고통,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이사야 같이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안수 받아서 이제 불림 받은 파송 받는 초짜 중에 초짜 선지자도 그런데 가장 높은 선지자, 가장 높은 제사장, 왕 중에 왕이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얼마나 그분은 우리 죄에 민감하실까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거죠. 예수님 그 사람들의 몸을 죄수를 정말 십자가 달기 위해서는 그 대못이 길이가 최소한 한자 30cm 됐다고 해요. 그 큰 대못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참 상상이 안 가는데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은 제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작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다가 못을 3cm 못을 하나씩 박는다고 칩시다. 아마 그 다 따져보면 지금 우리 애들 다 죽었겠죠 벌써. 그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처음 출발해서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우리 아이의 혹은 우리 배우자의, 우리 엄마의 몸에 못을 하나씩 박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넓은 의미에서 이사야는 단지 자신과 우시아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존재하시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오실,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님을 미 상징하는 예표로서 지금 이 상황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7절에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참 신기해요. 7절에서 스랍인지 하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지금 이사야는 지금 죄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기는커녕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형의 죄가 말끔히 사하여지고 없어진 거죠. 여기 사하여지다라는 그 히브리 동사는 수르란 그런 동사인데, 보면은 그 형태가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아까는 뭐였어요? 망하였다. 그게 뭐냐면 수동적으로, 그죠? 내가 어떻게 한 거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해버리는, 수동적으로 당해버리는, 그리고 완료형으로 나는 이미 망했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무나 결과가 달라요. 지금 나는 당하고 막을 수도 없고 이미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완료형인데, 그러한 상태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미 죄가 싹 없어져 버린, 그것도 완료형으로 뒤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싹 바뀌었어요. 아까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반대 결과인 지금 사해졌도다. 사해졌느니라.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됩니까? 뭔가가 중간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뭔가가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뭔가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백만 년이 흘러도, 천 년이 두 번 흘러도 일어나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강력하게 개입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 지금 죽는 거야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스답이 와서 내 입술에 죄를 짖어주고 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네 죄는 다 없어졌다. 너 안 죽어. 너무 지금 놀라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지금 어안이 벙벙해서 안 죽었나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내 죄가 사해졌다고? 지금 죽을 놈이, 그죠? 안 죽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한 명이 있었으면 이사야 가라, 네가 가라 그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인류 전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그냥 단지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수억 인구 중에서 왜 이사야만 응답을 할까요? 앞에 그 컨텍스트를 아시는 여러분들은 답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전능한 자가 부르고 무서운 자, 경외하는 자가 부르셔도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죽어도 응답을 안 해. 딱 오로지 어떤 사람만 응답합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큰 호의를 말하는 거죠. Big favor.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막, 그죠? 습득하거나 쟁취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못하는 거, 내 죄 사하는 거, 죽어도 못하는 건데,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받았는지, 자격도 없는데 받은 건지 깨닫는 사람만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무튼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좀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끼친 다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막 빚이 막 허덕허덕하고 있어요. 한 100만 빚을 허덕허덕 내가 그냥 아이고 당신이 그냥 고생 안 하는데 내가 돈 있으니까 뱀벌레 갚아줄게. 또 그 갚은 다음에 그것만 갚는다고 어떻게 생활하겠나. 내가 갚아주고 내가 10만 불 더 줄게. 그랬으면 생활도 하고 좀 편하게 사셔. 얼마나 그동안 아팠어 힘들었어.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은혜 끼쳤는데 그 사람한테 큰 은혜 끼쳤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제가 좀 힘든 게 있는데 절 도와주시겠어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많이 도와줬으면 어떡해요? 저 김씨 뭐 아무게 누구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갑의 입장에서 그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죄인 하나 구했는데 걔 눈치 보듯이 내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눈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전 참 난감한 마음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해결한 전과 후가 저부터 그래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려울 때는 그냥 울면서 막 기도했는데 그것만 해주시면 하고 뭐 내가 뭐 다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해준 다음에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느긋해.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강요 안 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주시면 난 절대로 내가 힘이 있어도 깨부시고 안 들어가. 내가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냥 쓱 들어가지 않아. 문을 열어줘야 돼.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키스해? 억지로 허그해? 그럼 내가 막 사랑이 막 충만해집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사랑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하는 거지 손바닥 하나가 아무리 평범해서 막 뭐 세게 막 치고 막 그래도 소리 나요? 안 나잖아요. 날 수가 없잖아요. 전 보면 좀 딱한 게 그런 사람 가품 꽤 많더라고요.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해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살기만 하면 뭐 결혼만 하면 뭐 가까이 있으면 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이란 건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엎드려 절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교회 몇 명하고 박종호 장로님 간증 그 음악회 갔는데 박종호 장로는 그 사람은 정말 32년 평생 하나님을 찬양만 했어요. 정말 잘못한 게 모르겠고 있겠지만 뭐 아무튼 일반적으로 볼 때 크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어렵게 받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다 무려 250만 불을 선교 헌금을 했어요. 탄자니아 병원을 세우고 한때는 그 복음성화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하면 자기하고 조수미하고 똑같이 동기동창, 선화여 동창, 서울대학교 동창인데 서로 라이벌 했는데 조수민 요즘 노래하면 하룻밤에 10만 불 받는데 하룻밤에 자기는 뭐 안 주기도 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큰 교회 가도 한 3천 불 밖에 안 줘요. 뭐 그것도 큰 돈이지만 조수민 10만 불 자기는 뭐 300 불 받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괄괄하거든요. 좀 지금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간암이 걸렸죠. 그래서 자기 간이 엄청 큰 간인데 다 쪼그라들어서 고구마만 해졌는데 거기에 간암 덩어리가 6개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 사촌 매형이 그 세브란스 의사인데 의사 8명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네가 왜 치료 못 받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방사선도 안 된다. 항암도 안 된다. 수술도 안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직 남은 한 가지 옵션은 뭐냐면 간 이식 받는 건데 찾아보니까 받을 수 있는 타입이 맞는 사람이 자기의 두 딸밖에 없는 거야. 그때 큰 딸은 줄리아드에서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었고 둘째는 뉴욕에서 의대 다니고 있었는데 게다가 이거 보면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간이식 받으려면요. 자기 체중에 최소한 그 간의 크기가 1%가 돼야 돼. 근데 박종호가 좀 뚱뚱해요. 100kg 넘으니까 한 사람 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간을 합쳐 받아야 돼. 근데 띄워주는 사람은 자기 간에 3분의 2까지만 띄워줄 수가 있어요. 따져보니까 두 딸의 간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박종호의 그 간을 100% 다 떼어내는데 12시간. 나중에 새 간을 이식하는데 16시간. 이게 그냥 간이라는 게 떼었다 붙였다는 게 아니고 큰데 거기에 실핏줄을 다 꿰매서 다 이어야 돼요. 존박했어요. 16시간 걸립니다. 나중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둘째 딸, 막내인 둘째 딸의 간만 한 거. 얘가 키가 175에다가 몸무게가 71kg. 되게 건장한 참이에요. 걔 간 하나가 무지하게 커서 걔 간 하나로 하고 걔 언니는 할 필요가 없었대요. 아, 참 간암 때문에 간이식 받는 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안 죽어도 사람이 폐인됩니다. 반쪽이 되고. 그럼 지금 그때 막내가 27살 의대생인데 걔가 반쪽이 되고 그러면 의대생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큰애가 만약에 떼었다면 걔가 발인을 할 수 있겠어요? 죽질 않은 다행이지. 그럴 때 박종호 장로가 내가 아버지니까 야! 아빠한테 너희 간 내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지만. 딸들이 나 못하겠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엄마가 지금 막 애가 태어나갖고 2살, 3살짜리 애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간암 돌아가시게 돼서 간이식을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인터넷에 막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3분의 2가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빠 살리려다가 당신 죽고 애들 고아만 되겠습니까? 그런 대답이 3분의 2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간을 떼어주면요. 떼어준 사람이 그렇게 아프대요. 모르핀 24시간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박장로도 몸이 낫고 딸도 그 막내딸도 3분의 2 떼어주고 3분의 1밖에 없었는데 두 달 만에 그 간이 90%가 회복이 됩니다. 잘하거든요. 그리고 1년 됐을 때 100% 회복됐어요. 지금 둘 다 건강해요. 근데 나중에 그 막내한테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너 띄워주고 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아빠가 그래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너 왜 아빠한테 이렇게 해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참 이런 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 말씀을 더 이제 다듬고 있는데 박종호 장로의 생각나더라고요. 간증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실 때 사실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 대신에 먼저 이제 사람들을 예표로서 작은 예수로서 부르는 거잖아요. 사명자는 억지로 임명할 수가 없고요. 강제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떠나는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박정호 장로가 지금 자기 죽게 됐다고 딸들한테 야! 너 간 잘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이 하면 하는 거고 저 못하겠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만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서 내가 저 지체를 살리겠다. 내가 안 자르면 저 지체가 죽잖아. 우리 가족인데. 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사랑의 참 신비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명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깨닫고 그걸 잊지 않고 있다면은 우린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갚고 또 한 몸인 다른 지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누리라는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죠. 뭐 다 마찬가지. 여러분, 뭐 가족도 있고, 뭐, 그죠? 직장도 있고 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를 예로 놓고 볼 때 이 새누리라는 예수님의 몸도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향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죽잖아. 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몸은, 예수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죽었어요. 전 지금 금요일 날 박종호 장로의 간증 콘서트에서 박 장로가 죽었다 산 얘기 들으면서 또 며칠 전에 저희 부부가 가서 봤던 그 시사에서 봤던 영화, 실제 얘기죠.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 보면서 거기 보면 두 부부가 다 죽을 뻔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희 주위에 보면은 저도 부족하고 저희 부족함 때문에 많이 울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주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부르심에 거기에 응답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기쁜 영광의 사명을 살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냥 무거운 짐에 눌려갖고 사는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박종호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아무 공로 없이 죽을 자가 죄사함 받았지만 가만 보면요, 사실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중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것도 은혜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 받은, 그렇게 만든 한 가지 작은 공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수성에 자꾸만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근데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사탄이 있을지언정. 그럴 때, 내가 힘들 때, 나 죽을 지경이고 진짜 꼼짝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도 쓰러지고 하나님 쪽으로 참 손톱 하나만큼이라도 기억하더라도 기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사야처럼 저렇게 그의 입술의 죄를 사해주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그도 죄인인데 뽑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선지자로 부림받게 된 거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참 이거는 이 사회가 정말 자기가 그런 감사한 은혜에 보인 그 죄인, 용서받은 탕자의 반응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박정우 장로가 그렇게 몸무게가 125kg였는데 몸무게가 40kg가 줄었대요. 75kg 됐어요. 허리가 50인치였는데 35인치로 줄었답니다. 근데 몸은 회복됐는데 금방 노래 발성이 안 되더래요. 제가 나중에 찾도록 찾아봤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은 성악 발성이 안 되더래요. 근데 1년 6개월 되니까 때가 참에 다시 옛날에 그 우렁찬 목소리 다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인터뷰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렇게 내 성악 발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뭘 물어봤을까요? 가장 먼저 부른 노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페라입니까? 뭐 가스펠송입니까? 무슨 곡입니까?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후배인 작곡가인 신상우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 소절을 불렀대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박정원 장로가 그때 진짜 막 죄사함 받은 그러한 이사야보다 더함 더했지. 정말 너무나 그때 은혜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2016년도에 박정호 형제가 장로가 발병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딸의 간을 받아서 하고 회복되는 중에 있어요, 지금. 2017년입니다. 지금 다 수술 끝나고 회복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방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노래를 작곡한 후배, 한 4년인가 후배인데요. 그 후배인 신상우 형제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해 2017년도에 10월달에 신상우 작곡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신상우 작곡가는 박종호 장로보다 뭐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죄인이겠죠. 그때 박종호 장로는 엄청나게 웁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고 놀라운 작곡을 너무나 많이 한 그런 정말 은사가 많은 그런 형제인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저희 모두 천국 가서 영생하겠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다 오래 허락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귀한 특권적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용감하게 다 하라고 지금 이 숨쉬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 데려가실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귀한 삶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죄가 사해졌노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십자가에 그 대속함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지금 저희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모두가 다 응답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다 와서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를 때에는 지금 그들 모두가 방금 죽을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다들 살아난 다음에는 참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부터 그래요.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가 허다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너 지금 다시 죽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마 그 핑계와 이유 중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이사야처럼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부족한 줄 알지만 때로 많이도 참 비겁하고 주님 앞에 불효하고 아버지 앞에 불효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은 편한 곳을 찾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이래 불평 저래 불평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마치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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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조이나마 변화받아서 좀 더 일찍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불쌍히 계시자 아버지, 아직 주님 앞에 응답하지 않은 저희들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라도 주님 앞에 끌어당기셔서 이사야처럼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선지자, 전도자가 되게끔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주님이 보내신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하게끔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